오늘은 가장 기본적이면서 귀중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함께 그 사랑과 은혜가 죄인된 사람들에게 어떻게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가 하는 신앙의 기본이면서 중요한 부분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로마서의 전체 주제가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가르치는 귀중한 신앙의 체계를 제공하는 성경 교훈입니다. 어느 인종이나 사람들을 막론하고 죄를 해결하고 신의 영광의 경지에 이르러서 질병과 죽음을 해결하고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는 것이 어느 곳, 어느 때를 막론하고 먹고 사는 문제 못지않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아왔고 에덴의 영광을 떠난 생로병사의 인류에게 최종적인 종교와 도덕의 목표였습니다. 그런 많은 관심과 기대에도 불구하고 사람 자신의 수행이나 많은 종교적인 노력은 확실한 결과나 확신을 얻지 못했던 것도 역시 사실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많은 종교들은 막연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자신들의 방법과 노력으로 이것을 극복해보려고 지금도 여러 모양과 방법으로 애를 쓰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이 문제야말로 사람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방법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왔고 그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로마서의 중심 주제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살게 하시고 최종적으로 돌아가야 할 하나님만이 사람의 구조와 인생의 비극의 근본적인 문제를 아실 뿐만 아니라 역시 해결책도 가지고 계심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사실 자체가 조금은 독선처럼 들리지만 당연한 것은 어떤 것이든지 그것을 만드시니 있게 한 분이 문제도 가장 잘 알 수 있다는 일반적인 이해에서 사람의 안타까운 문제에 대한 접근도 사람을 있게 한 해결책도 가지고 계시다 그런 말씀이죠. 역사 속에 가장 분명한 계시와 성취를 이룬 내용들이 성경의 내용에서 분명하고 사람이 만든 많은 다른 경전과 다른 것을 이런 부분에서도 확인하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창조주여 비극을 해결해 주시려고 주신 계시와 성취가 오늘 이 시간 속에 살고 있는 나에게 어떤 의미와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고 귀한 것이라도 나의 것이 되지 못하면 나에게는 그것이 별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가에 38년이나 누워서 그 못에 물이 동하면 먼저 들어가는 사람들은 무슨 병이든지 나음을 얻는다는 믿음 때문에 그곳에 38년을 누워있는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낫고자 하느냐 하는 주님의 말씀에 원망하는 모습은 어쩌면 모든 인류의 탄식의 대언이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요한복음 5장 7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이 고백은 한편으로는 자신의 한계를 고백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원망도 섞여 있는 말입니다. 결국 스스로 자유로이 움직일 수 없는 중풍병은 누군가 도움 없이는 스스로 어쩔 수 없다는 구원의 한계를 지적하는 것으로 외부적인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고 그것이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인간 구원을 위한 사실적인 고백이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내 자신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외부적으로 어떤 해결책이 주어져야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이 중풍병자가 자기의 처지를 얘기하는 속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런 말씀이죠. 이런 입장에서 성경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의 역사와 그의 사람들을 이끄시고 구원한 일들이 있지만 그 은혜의 역사를 이스라엘이나 유대민족이 아닌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의미를 찾고 누리는 그런 귀중한 교훈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졌으면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내용은 21절, 22절을 봅니다. 비록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메시아 약속을 받은 유대인들은 물론 이방인, 즉 모든 인류가 죄 아래에 있다는 비극적인 상황을 바울은 이 로마서 1장에서부터 3장 첫 부분까지 증거를 하는데 사람의 죄인됨과 그것이 심지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유대인들조차도 결코 다를 것이 없는 선언을 이 로마서 3장 앞부분에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된 인류의 역사와 함께 우리가 읽은 바로 앞에서부터는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이 죄인된 사람들에게 구원을 끼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나타내는데 특히 3장 9절 12절 보면 완전히 절망적인 사실들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바울이 이 글을 쓰고 있는 바울 자신을 포함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니까 우리는 나으냐 유대인은 나으냐 이거죠. 또 이 말씀 속에 계속되는 게 뭐냐 하니까 다 죄 아래 있다. 하나도 의인이 없다.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었다.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 완전히 부정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사람들 중에서는 의인으로 보이는 사람이나 나름대로 창조주를 찾으려고 하는 종교 행위나 선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러 보이고 그래서 죄악이 범람하는 현재의 시대에서도 그런 것을 보면서 위안하기를 그래도 아직은 살만한 세상이다 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이런 모든 것을 거절하는 것으로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런 선언을 독선이라고 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상대적인 인간의 비교 속에서 더 낫다는 것뿐이고 사람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별 차이가 없고 인정하실 수 있는 의인이나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다는 그런 선언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첫절은 이러한 비극적인 상황에 드디어 빛이 비치고 있는데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21절 상반절에 그랬습니다. 사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주신 법이 아닙니다.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주시기 위한 선택된 백성들에게 주신 임시조치법에 불과합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것이지만 사실 사람이 지킬 수 없는 즉 죄인임을 깨닫게 해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법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유효한 법이었습니다. 이 법이 쉽게 말하면 모든 구약성경입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기에 왜 법이 주어졌는가? 그리고 법에 적용 기한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 그 다음에 약속하신 자손, 즉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있을 것이라는 구약의 모든 법은 그렇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이 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폐기되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없어진 법입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라 율법도 모두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에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임시조치법의 어떤 조항들을 생명의 법이 주어진 이 시대에도 지키겠다고 하는 어리석은 시도입니다. 물론 구약에 이미 복음의 정신은 들어있습니다. 그 정신은 그대로 왔지만은 임시조치법을 가지고 영구한 법을 함께 섞어서 쓰고 적용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하는 21절 상반절의 말씀은 이 율법만 구약 성경만이 아닌 인류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적인 계율과 법조문을 모두 일컫는 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아무리 그럴싸한 종교나 계명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그런 것들 외에 한 의가 하늘로부터 주어졌다는 겁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 법이 말이죠. 없어질 법이지만 그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주어진 의를 비록 임시조치법이지만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했던 모든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확실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받은 것을 확실히 증언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22절 상반절이죠. 하나님께서 과거의 모든 사람들과의 중보자들을 이제는 한 통로 안으로 소통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상반절이죠. 옛적에 선자들 통하여 여러 모양, 여러 부분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랬어요. 구약의 선자들은 여러 모양, 여러 부분, 어느 부분은 예수님의 희생에 관한 부분, 어느 부분은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해 주셨지만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제 끝날에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는 것은 모든 복의 통로요, 감사의 통로요, 찬양의 통로요, 예배의 통로로 보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절대적인 하나님과 인간의 유일한 소통의 핫라인이라는 겁니다. 이 새로운 언약의 대상을 말씀하시는데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 차별이 없느니라. 22절 하반절에 그렇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 이제 선택된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과거에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던 사람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또 이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나이에도 상관이 없습니다. 현재의 자신의 비극적인 형벌받을 죄인이라는 절망적인 상태를 깨달을 수 있고 죄와 하나님을 거역하는 곳에서 돌이킬 수 있는 회개가 가능한 사람이라면 연령의 한계도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상적이거나 고상한 어떤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아직도 하나님을 이제까지 몰랐지만 오늘부터 확실히 이 원리를 깨닫는다면 과거에 어땠던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이 시대의 신앙인들이 회개치 않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합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동일하게 가면서 모양만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취하는 것은 안 됩니다. 세상의 죄악은 완전히 돌이킬 수 있는 회개가 있어야 비로소 이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의 법이 그런 사람 속에 역사한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것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이것을 거절하면 다른 방법이 또 있는 것이 아닌 마지막 최후 통첩이라는 거지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두 번째로는 23절에서 24절입니다. 귀한 생명의 약속이 선언이 되고 이제는 다시 우리 현실로 돌아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23절 상반절 참으로 비극적인 선언이지만 이것은 어떤 감상주의자인 사람의 평가나 짐작이 아닙니다. 바로 사람의 창조자요 구속자이신 하나님의 선언이라는 데서 무게와 두려움을 가져야만 하는 선언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죄를 가졌음에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라는 사실입니다. 율법 속에서부터 이것은 강조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율법에 나오는데 신명기 24장 16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중요하죠. 아버지가 자식 때문에 죽어서는 안 된다. 자식은 아버지의 죄 때문에 죽을 수 없다. 여기에 핵심 뭡니까?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에도 신실한 왕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했습니다. 그런 왕이 바로 아마시아 같은 왕입니다. 아마시아는 역대하 25장 4절을 보면 자기 아버지를 죽인 모든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의 자식들은 죽이지 않는 이유가 바로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물론 죄로 인해서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잡혀간 그런 시기인 에스겔을 통해서도 이 사실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에스겔서 18장 20절인데요. 범죄하는 영혼이 죽으리라는 겁니다. 아담이 죄의 통로를 열어놓은 후에는 결국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고 그 죄의 결과는 인생에 회복할 수 없는 치명적인 비극을 가져오게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는 것이고 그럼에도 이 말씀 자체에 하나의 소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못하더니 이 말은 다음에 나타날 역사를 준비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24절 상관절인데요. 본래 죄의 종으로 잡혀있는 사람을 그도 예수로부터 몸값을 받고 해방된 의미로 우리가 풀어 쓸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좀 더 쉽게 얘기하면 그도 예수께로부터 몸값을 받고 해방된 그런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속량이라는 말이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 아니고 어려운 말이죠. 본래 아포리트로세이스 히라브인데요. 이 말 자체가 속죄를 받고 해방시켜주다. 더 쉽게는 몸값의 지불로 받은 해방이에요. 이 단어는 두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아포라는 말은 무엇무엇으로부터 무엇무엇에게서 때문에 이런 말을 가지고요. 거기에 붙여진 리트론이라는 말은 몸값을 치르고 자유롭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리트론은 다시 리오라고 하는 말에서 온 말인데 리오는 풀어주다, 놓아주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몸값을 예수님으로부터 받고 죄인된 우리를 풀어줬다 이런 의미예요. 이 말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4절 하반절 그랬는데 이 결과를 가져오게 됨을 보는 거죠. 예수님께서 피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24절을 우리가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 측에서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이 되기 때문에 값없이 공짜로 받은 선물, 즉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받아들이는 데는 사람이 할 바는 없지만 이것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만 하고 이것은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이나 감정보다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들을 순종해야만 합니다. 어떤 분이 깨끗하고 맛있는 음식을 주는데 온갖 더럽고 구데기가 바글바글 묻은 손을 가지고 그 음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제가 이 비유가 확대되면 안 되겠지만 그런 이유에서 세상을 향해 가던 삶을 돌이키는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그 손을 씻고 음식을 받으면 내가 의롭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확대 해석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는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는 침례를 받아서 죄 씻음을 받고 의인이 되어서 그 거듭난 사람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일원이 되고 죄로 하나님과 불화하던 관계가 비로소 화평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기 위한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조차도 사람의 공로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옳지 못합니다. 이것이 인간 측의 공로 없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순종하는 사람들이 받는 데서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최초로 성령이 오셔서 베드로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죠. 여기에 중요한 게 뭡니까? 앞에서 얘기해왔던 대로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각각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돼요. 아내가 남편 대신 남편이 아내 대신 받을 수 있는 세례는 없습니다. 또 마가복음 끝에서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같은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복음에는 이미 침례가 포함되어 있고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역시 침례를 받아들이는 순종까지 포함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한 구체적인 예를 사도행전 속에서 우리가 보는데 사도행전 8장 35절 36절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빌립이 에티오피아 간다게 4시를 찾아가서 전도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인데요. 이 53장 7절 이하를 그 에티오피아 4시가 읽고 있습니다. 그럴 때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35절이에요. 여기에 세례받으라는 말이 나와 있질 않습니다. 그런데 36절에 가서 보십시오.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그러면 거듭남의 원리를 빌립이 말하지 않았는데도 이 내시가 이렇게 했어요? 확실한 근거거든요. 이로써 죄와 절망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가 값없이 주어져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의인이 되게 하신 겁니다. 세 번째로는 25절, 26절입니다. 이 세 번째 주제는 우리 인간의 의만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다 같은 의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의미를 마지막에서 우리가 읽는 겁니다. 이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고 마련하시고 시행하신 화목 제물로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온 인류의 죄를 씻을 희생 제물로 준비하셨음을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25절 상반절 이것이 어떤 구약 성경의 율법 속에서 제사나 방법이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이라 말하고 있는데도 우리가 지나칠 수 없는 중요성이 있어요. 구약엔 제사를 어떻게 드렸습니까?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뿌리면서 제사를 드렸어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그러나요? 그런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드리는 화목 제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도의 피를 표현하시기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표현하는 것과 같이 여기서도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라는 같은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 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인데요.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25절 중반절에 그랬죠. 아무리 크고 긴 인내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죄인을 향해서 참으신 하나님의 참으심에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인간이 지금까지 살아나온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인내 때문입니다. 저를 봐도 그렇습니다. 또 아무리 부모가 자식의 허물과 실수와 불효를 참아준다고 해도 하나님의 덮어두심에 비교될 수 없을 겁니다. 이 역사의 마지막에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베드로 사도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9절인데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참으시는 겁니다. 뭐 이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바보고 배은망덕입니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전적으로 우리 죄인된 사람들의 죄의 해결을 위한 것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이 놀라운 희생의 역사는 죄와 저주의 고통으로 신음하는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25절 하반절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랬거든요. 범죄하고 멸망할 인간의 타락은 사탄으로부터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사랑의 조소, 비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지만 사탄은 이것을 하나님의 불의로 몰아갈 수도 있고 그럴 뿐만 아니라 희생 없이 무조건 죄를 덮어버린다면 공의의 하나님이라고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우리는 늘 십자가의 공의와 사랑의 양면성을 강조하게 됩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26절 상반절 그랬죠? 결국 십자가의 피 흘림의 수치와 고통의 희생은 죄에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것 또한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의 충족이라는 겁니다. 왜?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무조건 용서하실 수 없다는 거죠.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이유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인의 사죄를 강조하면서 계속해서 또 다른 강조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 다음에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강조되는 표현이 역시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는 결과를 함께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련의 내용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보내심이 좀 더 중요한 의미를 강조하는 것으로도 나타납니다. 두 군데 성경 말씀을 봅니다. 먼저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의 죽으심은 바로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한 군데가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이 우주 속에 공의를 온전히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꽃 같은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한결같이 유혹을 받으셨지만 죄를 범하지 않으시고 온전히 의로우실 뿐 아니라 죄된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의 공의와 사랑을 온전히 나타내셨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죄와 죽음의 원인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 요한계시록 두 군데 나타나죠. 12장 9절과 20장 2절에 이런 비열한 방법이 아닌 하나님 다우신 공의로 멸하시고 죄로 말미암아 아픔과 죽음과 저주를 풀어 해됨도 상함도 없는 곳에 모든 순종하는 백성들을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기 위하심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인 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최후의 통첩입니다. 이 마지막 통첩을 거절하면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순종하면 남녀, 인종, 국경, 차별이 없이 영생이고 불순종하면 멸망이 있을 뿐입니다. 이 한 번의 온전한 역사로 죄와 저주로 고통하던 죄인이 순종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서 영광에 이를 수 있는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 그죠? 몇 살부터 세례를 받을 수 있는가? 성경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존재라는 걸 깨닫고 여태껏 죄와 절망을 가던 그 길을 하나님께로 유턴해서 세례를 받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우리가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의 진리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죄인의 구원을 완성하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로움도 나타내신 하나님과 사람을 위한 영광의 역사임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